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의 1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끝까지 이제 나가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과 그 왕이 구약시대 예표로 적그리스도, 나중에 이 대환란기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진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순양이 나와요. 그렇죠? 예, 순양. 그래서 그 순양이 동서남으로 밀고 다니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양이 누군지를 20절에 설명해 줘요. 내가 본 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렇죠? 여기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메대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 왕국이 나타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서 8절에 순념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순념소가 그 순양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양은 메대 페르시아, 순념소는 그리스. 그리스라는 걸 어떻게 하냐? 21절에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사이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고.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 이야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그 순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그큰 뿔, 그큰 뿔이 누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22절에 거기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그리스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시간인가 걸쳐서 그리스 왕국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 네 쪽으로 분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네쪽 중에 두 쪽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은 크게 두 개로 분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집트를 주로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다스리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위로 넘어가면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다. 이두 개가, 그리스 왕조가 이제 분할이 되는 가운데 이두 개가 가장 큰 왕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왕국은 원래 알렉산더의 그 왕국만큼은 못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그 뿔이 이제 네 개가, 여기 보니까 뿔네 개가 나왔는데,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원래 이스라엘은 어느 왕조에 속해 있었냐 하면 밑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집트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죠, 시리아. 그 시리아 왕조에서 어떠한, 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어나면서 어디로 내려오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기쁨의 땅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이쪽에 지금 붙어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 시리아에 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세력이 커지면서 밑으로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냐? 이집트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그 이집트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치고받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낀 거예요. 이집트가 이 밑에 있고,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 위에 시리아가 있는 건데, 여기가 완전히 각축장이 된 거예요. 밑으로 밀고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예,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전에 있던 어떤 시리아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어디까지? 이집트를 치러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를. 예, 이 밑으로 쭉쭉쭉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집트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 이 권력이나 아니면 그 세력이 컸냐.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적그리스도 뒤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늘의 군대, 저기 있는 하늘의 군대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왕이 아무리 세력이 커도 어떻게 하늘에 있는 군대까지 이를, 그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하늘의 군대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마귀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하고 마귀의 군대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하늘에서는 일어나고, 땅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이집트로 치고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일이, 예,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밑에 땅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하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그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가 돼요. 하늘에서 희생물 드리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다. 어떻게 돼? 제단이 그냥 황폐화가 돼갖고, 그래서 제우스 신을 가져다 놓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또 범법을 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러는 가운데 13절에 한 성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한 성도라고 봐도 되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천사도 세인트로 표현이 돼 있어. 성도라고 하는 세인트는 구분된 자란 뜻이야. 거룩히 구분된 자. 그래서 신약시대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분된 성도, 세인트예요. 세인트고, 신약 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도 세인트로 불린 적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 어떤 한 성도도 세인트로 불릴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물어보죠. 날마다 드리는 이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그 사람이 황폐하게 하는 그와 같은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 갖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가 되고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2300일 동안 성소가 황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에피파네스 시대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에서부터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23절에서 25절은 정확하게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가서 읽어보면, 아, 이거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대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은 예언이 이렇게 한번 주어질 때그 예언이 가까운 시대에 한번 성취가 되고, 그 예언이 맨 마지막 때, 특별히 환란기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언이 적어도 두 번, 많은 경우엔 세 번까지 성취가 된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래 여러분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이후에 나온 대언서 있잖아요. 그 대언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마태복음 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많은 예언,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를 가지고 있다. 가까운 시점에 한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접어놓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가서 보니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공생을 이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며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선포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제 재림 때나 나를 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역을 이제 멈추시고 십자가에 이제 가서 죽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의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죽었거든요. 죽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성전에 지금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 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영어로는 Olivet Discourse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올리브 산에서의 연설이다 아니면 올리브 산 강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올리브 산 연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몰래 그분께 나왔어요. 그렇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성전, 여기 이야기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어떤 때 있느냐? 이게 질문의 하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죠? 앞에 거는 성전에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훼파가 되는 이때가 언제냐? 이게 질문의 하나고, 둘째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때 그때 표적, 그때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쭉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고 누가복음 21장으로 요거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21장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 가운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곳에 한가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대로 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모든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모든 예언은 AD 70년에 다 완성이 됐다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아까 가서 읽을 때 3절에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성전이 훼파되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 때의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AD 70년에 이게 성취가 된 거는 성전이 훼파되는 게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성전 훼파 말고 나머지 것들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AD 70년에 이 나머지가 다 성취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AD 70년에 재림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실제 재림했는데 영적으로 재림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재림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 다 훼파가 되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언의 이중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훼파하고, 그래서 너희가 다 쫓겨난다. 맞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일과 더불어 예수님 오실 때에도 다시 한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또 다시 한 번. 예.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창세 이후에 없던 대환란이 여기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AD 70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의 600만 명 죽인 일이 지금 1940년경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것보다 큰 환란이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니까 틀리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아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1차적으로는 부분적으로 AD 70년에 성취가 된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끝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의 예언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베리칩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어저껜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냥 이 유튜브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이런 뭐 동영상이 엄청 올라오는데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믿으면 되지. 그거 언제 그거를 수십 편 수백 편을 어떻게 다볼 거예요? 그게 시간도 많지. 그냥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고 그런 일들 생기기 전에 우리 휴거 받는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럴 이유가 없다. 베리칩 문제가 뭐냐?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 시간에 뭐 여기다 피부 안에 뭐 집어넣는 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받으면 구원 받았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특별히 베리칩의 이 미혹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 데이비 차, 마지막 신호, 또그 다음에 이현숙이라는 목사가 여기 분당에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 지옥을 뭐 1000번 왔다 갔다 했다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 장 조셉이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인 사람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김영국이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코드, 장화진이라는 사람이 신세계 질서의 비밀. 신세계 질서의 비밀은 그래도 읽을 만한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지만 어찌됐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거 틀린 얘기예요. 조엘 레비라고 한 사람이 비밀과 음모의 세계사,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너무나 이게 기독교계를 어지럽히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뭐냐? 제목이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 이래갖고 합신 쪽에 장로교 뭐 유명하단 그런 신학자들 목사들이 모여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핵심은 뭐냐?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했어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베리칩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666 짐승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집은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베리집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듣고 납득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튜브에 매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아, 지금 네로 황제가, 네로가 다 죽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미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그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AD 70년에 장로교나 여기서는 AD 70년에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이 다 성취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 내용은 뭐냐? 표를 받는 건 사실 상징이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잔뜩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로마 제국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종교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놓는 이 논거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아, 베리칩이 네로 황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요한계시록에 지금 여기 짐승의 표랑 이거 다 나오는데, 그러면 짐승의 표가 이미 다 주어졌단 말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안 주어질 겁니까? 아, 네로 때다 됐으면 이제 안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이중성이 있는데, 그걸 하나만 보고 나머지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머지 짐승의 표나 이런 건,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기 때, 그때 이루어질 거잖아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바로 천주교와 장로교의 해석 방식이다. 이런 해석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그래요? 예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교도 항상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게또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그 교황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 그래서 이거 사탄이 섬기는 게 일요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방식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해석을 취하는 게 안식교, 대부분의 장로교, 카톨릭,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왜 그러냐? 성경 예언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기록은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유대민족에게 이와 같이 큰 환란 이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든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문제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거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침략하게 될 때, 맨 마지막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아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동시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이 다니엘서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많은 대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 가서 읽어보면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갑니다. 포로 생활 간 다음에 돌아오는 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돌아온다, 내 백성이 돌아온다. 1차적으로 어디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아니면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오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최종적인 성취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내용들 잘 이해해야만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또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뭐를 꼭 기억해야 되느냐? 예언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가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먼 훗날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먼 훗날에 그게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4절을 설명을 할 겁니다. 9절부터 14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70년경에 그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은 가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부분적으로 성취하지만 이거를 완전 무결하게 성취하는 자는 맨 마지막 7년 대환란기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이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바로 보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그 침묵기 역사를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9장 끝나고 나서 10장, 11장이 나오잖아요. 10장, 11장이 모두가 다 그리스 왕국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거예요. 9장, 10장. 그렇게 되면서 여기 11장 끝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중첩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를 그걸 잘 이해하면 그럼 다니엘서가 이제 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4세.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 빛을 발하는 자예요.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신들이 나타난 존재라 그래. 자기가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그리스에서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제우스 아니면 주피터. 그렇죠? 제우스예요. 자기가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나타난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게 신이 나타나니까 번쩍번쩍하고 나타나잖아. 에피파네스의 뜻은 번쩍번쩍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다. 알겠죠? 누구하고 똑같냐? 루시퍼하고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의 뜻이 뭐야? 빛을 발하는 자예요. 빛을 발하는 자. 알겠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내가 루시퍼를 따르는 자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악랄한 그러한 왕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17절, 그 다음에 18, 19절,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일도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거는 마지막 때 언제 끝이 임하는 때 세상의 끝이 임하는 그때에 관한 거다. 19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 적그리스도가 경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환란기의 맨 마지막에 있을 그 일을 내가 네게 가르쳐 주겠다. 이는 정해진 때그 끝이 임한다는 거예요.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여기 하나님은 맨 끝에, 세상 끝에 이거하고 지금 연관을 자꾸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에도 25절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예요. 26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거다 해서 많은 날 뒤에 뭐 어느 정도 에피파네스 얘기라고도 볼수 있지만 많은 날이라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관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제가 아까 대충 설명했어요. 자, 그리스 왕국이 쪼개지면서 위는 시리아 왕국, 셀레우코스 왕조가 형성이 되고 밑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집트 쪽에 지금 속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밑으로 치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몇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중간에 딱 껴갖고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여기에 각축장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여기서. 이래갖고 하나님을 이게 배반하고 어디로 내려갔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비슷하게 성전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이 그리스의 모든 문물들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 이 히브리 문화도 그대로 하면서 두 개를 융화시켜갖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문물도 섬기고 하는 이러한 대도한 이와 같은 무리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성경이다.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생기면서 특별히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잡으면서 이집트 쪽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강조했냐?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한, 이름도 바꿔라. 이름도. 알겠죠?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히브리 문화를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강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부패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을 누가 다스렸냐? 대제사장이 다스렸어요. 대제사장. 그 왕은 없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딱 되면은 그러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다가 왕에게 주고 대제사장 직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패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야손이 제이슨입니다. 이 제이슨, 이 야손이 안티옥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뇌물을 많이 가져다 주니까 안티옥스 대왕이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 오니아스는 관두고 너 야손이 이제부터 대제사장을 해라. 해서 야손이 돈을 바치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된 겁니다. 안티옥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강요했잖아요. 이거를 야손이 제가 그것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게다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BC 174년경에 이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손이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이 예루살렘도 다른, 그 당시엔 다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게다 도시국가였는데, 이 예루살렘, 여기도 그리스의 도시국가 같은 그런 지위를 부여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언가 할수 있는 이런 지위를 부여해달라 그러는데, 그 대신에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야손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 특히 스파르타, 아테네, 이거 전쟁하고 그러려면 이 남자들이 이 용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체육관, 짐네지움 짓는 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애가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장수가 돼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해갖고 레슬링, 복싱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 다 옷도 벗고, 그리고 조그만 숏팬티 입고 우선 복싱도 하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이걸 다 가려야 되고, 그렇죠? 남자들 다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건 그건 벌거벗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손이 여기다 체육관을 다 져놓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와서 복싱, 레슬링 서로 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별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자유주의자도 해보니까 이거 좋으네. 그렇죠? 이런 식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3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대제사장이 되려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 출신이래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레위 지파에는 속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이 사람이 또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는 안티오크스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전의 보고, 보물창고에서 돈을 많이 빼돌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야손 전에 있던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오니아스 3세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지금 시리아 왕인데 내가 이 세력을 확장했고 저 밑에는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먹어갖고 그래서 이 그리스 왕국 전체를 내가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집트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야손, 그전에 했던 그 대제사장이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메넬라우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뭐야? 안티오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소문만 그렇게 들은 거지 안티오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안티오크스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세운 메넬라우스를 다 그렇죠? 이게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직을 다 빼앗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헬레니즘 정책에 문화 이거 강요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화가 치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쯤 주로 이루어지냐? BC 169년에서 167년, 특별히 BC 168년경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여러분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 알죠? 외경에 가서 보시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그 역사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 역사 책에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켰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전 이제 168년경에 이 안티오크스 대왕이 그리스 문화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감을 가질 수가 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천 명이 신이잖아요. 또 신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 그런 잡신들이를 섬기는 문화가 들어와서 이걸 섬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약탈하고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금지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해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남자들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할례를 받으면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유대민족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에피파네스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을 수 없다.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이런 가운데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자기 장군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완전히 약탈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군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다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걸 세웠어요. 그 가증한 게 뭐냐? 제우스의 형상을 세워놨다고. 제우스의 형상을. 그렇죠? 그러고는 성전을 누구에게 봉헌하냐? 제우스에게 성전을 봉헌하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실 나중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나야? 나중에. 예, 7년 환란기에.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그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먼저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일이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주전 167년에 니시아스 행정관의 지휘하에 반유대 포고령이 이제 선포가 돼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해요. 뭐예요? 성전에 돼지 제형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거기다 가져다가 바치는 이와 같은 악랄한 일을 여기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근 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환란기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약한 3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하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래서 주전 167년에 모딘이라고 한 그런 마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마을에 파견된 관리, 그리스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제우스에게 희생물 들은 배교자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이 일을 주도하게 돼요.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에는 아들 5명이 있어요. 첫째가 요한, 존, 그다음에 엘리에저, 그다음에 사이먼, 시몬, 그다음에 요나단, 그다음에 유다. 그래서 이 다섯 아들을 마카비라고 불렀어요.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비의 뜻이 망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해 갖고 혁명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출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우리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절 거치면서 안 되겠다 하고 운동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도저히 에피파네스 밑에서 못 살겠다 하고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의 다섯 아들하고 이 여러 사람들이 게릴라 전쟁을 하면서 드디어 이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언제 죽냐? 주전 164년에 이제 죽어요. 이렇게 될때 유다 마카비가 군대를 데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탈환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164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바로 그날에 성전을 새롭게 다 다시, 여기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이 BC 164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축제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런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가 하나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 절기의 이름이 한우카예요. 한우카 절기. 한우카. 그래서 한우카는 이 축제 사건을 기억하면서 빛이 어둠을 몰아낸 날이다. 이렇게 해서 빛을 굉장히 밝히면서 유대인들에겐 지금 이 시간에 12월 25일이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날 한우카를 지킨다고요. 한우카. 뜻이 뭐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가서 보면,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한우카가 나와요. 그걸 우리말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성경에는 그걸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전을 보수했다는 뜻이에요. 보수. 성전을 보수한 그런 절기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데디케이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할 테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9절. 그 뿔들 중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누구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리아 왕이 밑으로 지금 치고 내려오면서 유대 땅을 지금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늘의 군대까지 커질 정도로 세력이 확장이 됐다. 마귀가 그의 뒤에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땅에서는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서는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일어난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10장 이후에 가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가 심지어 군대의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성소가 훼파가 되고 희생물이 제거된 내용이 12절, 11절에 나와 있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린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지는 일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가 희생물을 반대하면서 꾸준히 행하며 형통했다. 에피파네스가 정말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소가 며칠 동안 이렇게 훼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며칠? 2300일. 2300일이면 유대인들의 달력은 360일을 1년으로 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얼마냐? 6년 4개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성소가 언제 깨끗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164년 12월 25일에 깨끗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6년 4개월, 그 다음에 20일을 뒤로 백을 해서 올라가면 언제가 되냐? 대충 BC 170년 8월 5일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300일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형상을 만들고, 돼지 피를 바치고, 이런 일들이 되다가 결국은 BC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이 일은 에피파네스 있은 이후의 기록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하고 정확하면서 에피파네스 일어나는 것까지 성전 훼파되는 것까지 여기 2300일까지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거는 에피파네스 시대가 얼마 BC 170년이잖아요. 지금 이거 기록이 된 거는 BC 600년, 500몇 년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BC 550년 뭐 이때 이렇게 기록이 된게 아니고 BC 170년 이후에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이후에 요거를 짜맞춰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됐다.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